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당국이 11개월째 억류하고 있는 캐나다 국적의 한국인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노동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최고재판소에서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임현수 목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며 재판에서 무기 노동교화형이 선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임 목사는 1986년 캐나다로 이민 간 뒤 토론토의 큰빛교회를 설립하고 28년간 목회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을 방문해 충격을 받은 뒤 북한 주민 돕기에 대대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측은 임 목사가 북한을 100회 이상 방문해 대규모 인도적 개발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미 지역의 일부 기독교 집회에서 북한의 3대 세습과 정권의 주민 박해를 비판한 게 북한 정권의 분노를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 모독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퇴진에 반대하는 러시아 측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협력국들은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현재 초점은 아사드 대통령에 대해 즉각 무엇을 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없는지에 관한 입장 차이는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이 제기한 아사드 정권의 인권 침해 문제와 화학무기 공격 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재확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큰 변화를 만들 능력이 있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애스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오늘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라크에서 미군 지휘관들을 만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인 ISIL과의 전투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카터 장관은 앞서 이번 중동 방문 일정을 시작하면서 미군 지휘관들에게 ISIL과의 최신 전투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격퇴하기 위한 작전 강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카터 장관의 중동 방문은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등 서방 국가들에 대한 ISIL의 테러 공격에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행 0% 수준에서 7년 만에 처음으로 0.25에서 0.5%까지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새해인 2016년부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여전히 부진하다며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으면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반면에 금리가 낮으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터키 군 당국이 오늘 정부군과 쿠르드 반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반군 8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은 성명에서 쿠르드족 집단 거주 지역인 남동부 시즐레 지역에서 쿠르드 반군들이 정부군의 총격을 가해 즉각 대응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터키 정부군은 시즐레와 실로피 지역에서 쿠르드족 반군 단체인 쿠르드 노동자당과 전투를 벌인 뒤 이곳에 통행 금지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쿠르드 반군들은 이들 지역에 대한 독립을 요구하며 터키 정부와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터넷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중국이 주최한 세계 인터넷 회의에 참석해 세계 각국은 정보 기술 남용을 중단하고 사이버상의 감시와 해킹에 반대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 유린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산하에는요, 900여 개의 공립학교가 소속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요, 어제 이 학교 내 폭발물을 숨겼다는 테러 위협을 받고 휴교를 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위협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의 위협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당장 학교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는 급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국 시교육청하고 경찰이 그 많은 학교들을 일일이 수색했는데요. 다행히 폭발물 흔적을 찾지 못했고 위협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부득이 휴교령을 내렸던 학교들이 오늘 정상 수업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동부 뉴욕도요, 어제 비슷한 위협을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수사당국이 곧바로 누군가의 장난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학교 수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연방수사국은요, 이번 공립학교에 대한 테러 위협이 전국의 여러 곳에 동시에 보내졌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2주 전에 샌버나디노에서 14명이 테러 공격을 받고 숨진 사건이 있었죠. 때문에 미국 사회가 테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터라 작은 의심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함께 뉴스의 배경, 용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은 지금 이어집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6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 13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2월 17일 목요일 북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5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 기온 분포 보이겠고요. 신의주 역시 맑습니다.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 분포. 개성 역시 맑은 하루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하 6도에서 0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로비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Better Man 들어보시죠. Tell someone to love me. I need to rest in arms. Keep me safe from harm and pouring rain. Give me endless summer. Lord, I feel the cold. Feel I'm getting old before my time. As my soul heals the shame, I will grow through this pain. Lord, I'm doing all I can to be a better man. Go easy on my conscience, 'cause it's not my fault. I know I've been taught to take the blame. All my angels will catch my tears. Walk me out of here, I'm in pain. As my soul heals the shame, I will grow through this pain. Lord, I'm doing all I can to be a better man. Once you found that lover, your home would bound. Love is all around. Love is all around. Adam's out here fallen on stony ground. But love is all around. Tell someone to love me. I need to rest in arms.
keep me safe from harm, from pouring rain. Give me endless summer, Lord, I feel the cold. I feel I'm getting old before my time. As my soul heals the shame, I will grow through this pain. Lord, I'm doing all I can to be a better man.
News 속에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어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5차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민주공화 양당이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밝혔다는 소식. 또 이번 연준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공화당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어제 미 서부 네바다주에서 열렸죠?
네, 이 공화당 TV 토론회 토론회는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요. 이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14명 가운데 지지율이 상위권에 속하는 후보 9명이 이 본 토론회 무대에 섰습니다. 현재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롯해서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 또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벤 카슨 후보,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안보와 테러 대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테러가 일어나면서 이 많은 미국인이 안전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이 파리 테러와 캘리포니아 테러가 발생한 뒤 이번에 처음 열리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안보와 테러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 테러가 일어난 뒤에 이 당분간 모든 무슬림, 이슬람교도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문제로 이 토론회 시작부터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We're not talking about religion. We're talking about security. Our country is out of control.
네, 트럼프 네. 후보는 종교가 아니라 안보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미국이 혼란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얘기를 존중하고 좋아한다면서 꼭 해야 하는 얘기를 끄집어낸 것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그러자 제프시 후보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슬림 세계와 협력해야 하는데 그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의 태도는 반감을 살 뿐이라고 지적했고요. 트럼프 후보를 가리켜서 혼돈의 후보이고 혼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is is a tough business to run for president.
I know you're a tough guy, Jeb.
And we need to have a leader that is principled. You're never going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이렇게 초반부터 두 후보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언쟁을 벌였는데요.
네.
이 부시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자꾸 말을 가로막으면서 비판하자 다른 사람을 계속 모욕하면서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는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네. 자,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예비선거 과정이 내년 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비선거의 첫 격전지가 아이오와 당원대회인데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죠.
네네.
자, 최근 아이오와주 여론조사에서 테드 크루즈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번 토론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정치인 출신 가운데 트럼프 후보를 대체할 수 있는 후보로 이 두 연방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후보와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요즘 부상하고 있는데요.
네.
이 두 후보는 어제 ISIL과 국내 감청 문제 또 이민 문제로 격돌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이 미국 자유법으로 대체된 미국 애국법 문제를 둘러싸고 이 논쟁을 벌였는데요. 크루즈 후보는 미국 자유법에 찬성표를 던진 반면에 루비오 후보는 반대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애국법이 폐지되면서 이 테러 용의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잃은 셈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반면에 크루즈 후보는 새 법이 지상전화뿐만이 아니라 이 손전화와 인터넷 전화 등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옹호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의 토론회에서 이 북한이 언급된 적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북한 관련 질문이 나온 적은 없었는데요. 어제 북한 관련 질문이 처음 나왔다고요.
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수소폭탄까지 보유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진행자가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벤카슨 후보는 김정은이 불안정하다고 믿는다면서 중국이 미국보다 김정은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만 북한이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민을 먹여 살리기보다 군대를 강화하는 데 자원을 쓰고 있다면서 이 점을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고 다소 좀 엇갈리는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된 듯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또 인터넷과 관련해서도 북한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이 테러를 막기 위해서 인터넷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후보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서 이 북한이 또 언급됐는데요.
네.
중국이나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인터넷 사용을 제한한다는 소리냐고 이 랜드폴 후보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시리아와 이라크 같이 ISIL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인터넷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죠.
네. 자, 어쨌거나 여러 후보가 난립하면서 내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과반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당이 나서서 중재를 할 경우 트럼프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지명받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려졌죠.
네.
자,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경선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를 두고 또 말이 많은데요.
네, 어제 이 문제도 나왔는데요.
예.
이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할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 이런 이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토론회가 후보들에게 참 중요한 토론회였는데요. 어제 토론회의 승자가 있다면 누가였을까요?
네, 정치 전문가들은 대부분 크루즈 후보와 루비오 후보를 어제 토론회 승자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드디어 이 부시 후보가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트럼프 후보와 논쟁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부시 후보는 선거운동 초기에 유력한 공화당 후보로 꼽혔지만 이 앞서 토론회에서 별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 지지율이 하위권으로 떨어졌는데요.
네.
이번 토론회 선전이 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토론회 패자로는 벤 카슨 후보가 꼽히고 있는데요. 훌륭한 의사일지는 모르지만 결코 훌륭한 정치인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자, 내년 2월 1일에 아이오와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또 예비선거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또 한 차례 토론회가 열린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은 내년 1월 14일에 6차 토론회를 열 예정이고요. 민주당은 아이오와 전당대회 전에 두 차례 더 토론회를 엽니다. 민주당 후보의 다음 TV 토론회는 오는 토요일 19일에 뉴햄프셔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의회가요, 새 회계연도 예산 법안에 합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연방 상하원이 2016년 회계연도 예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막바지 작업을 벌여왔는데요. 민주공화 양당이 이번에 합의에 성공했다고 어젯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안 작성은 이미 끝난 게 아니었습니까?
네, 민주공화 양당이 2년치 예산의 총액에는 앞서 합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법이 요구하는 세부 작업, 그러니까 세출 법안을 마무리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네, 예산이 있어야 연방 정부가 일을 할 텐데요. 정식 예산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동안 임시 예산안으로 정부를 운영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방 의회가 결의안 형태로 마련한 임시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네.
임시 예산 시한이 지난주 금요일 11일 자정에 끝나는 건데 5일 연장했습니다.
네, 2016년 회계연도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약 1조 1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네, 벌써 이 회계연도 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빨리 예산안을 승인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 했어야 했을 텐데 이 마무리되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그 예산 규모가 1조 1천억 달러 규모로 합의는 됐는데요. 네. 하지만 이 예산 법안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특히 이 policy riders라고 하는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예산 법안에 이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policy rider라고 해서 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은 항목을 덧붙이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 내용이 합의가 되지 못한 겁니다.
네. 연방 의원들이 어떤 항목을 추가하려고 했던 건가요?
네, 두 당 의원들이 추가하려는 항목이 40개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어제 나온 합의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공화당 측은 무엇보다도 지난 40년 동안 유지되어온 원유 수출 금지 규정을 없애길 원했고요. 네. 또 민주당 쪽에서는 환경 관련 규제를 유지하면서 이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세금 혜택을 영구적으로 만들고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합의된 예산안을 보면 이 공화당이 원했던 대로 원유 수출 금지 규정은 포함이 됐고요. 네. 민주당이 원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세금 혜택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두 당이 요구한 것들이 예산안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예산 법안에 예산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항목들을 이제 첨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미국 정부가 임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오늘 자정에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새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네, 통과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의회는 일단 오는 22일까지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오늘 중에 통과시킬 예정이고요. 라이언 하원 의장은 연방 정부 폐쇄 사태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이번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원은 내일 목요일에 새 예산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고요. 상원은 내일이나 금요일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요. 16일부터 오늘까지 17일까지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눈길이 이 FOMC에 쏠려있다는 소식이죠. 이유가 뭘까요?
네.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예. 자, 먼저 기준금리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중앙은행이나 은행 사이 아니면 은행과 은행 사이에도 돈을 빌려주고 받는데요. 이런 거래는 보통 초단기 그러니까 하루짜리 거래가 보통인데요. 네.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네. 집을 살 때나 차를 살 때 받는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하고는 좀 다르다고요?
네, 그렇죠. 이런 대출은 상환 기간이 길어서 장기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그런데 단기 금리인 기준금리가 이런 장기 금리의 오름내림에도 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 금리가 움직이는 걸 보면 장기 금리도 알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네. 자, 그럼 이번에 나올 연준 결정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한동안 미국 경제가 이 침체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래서 연준이 그동안 단기 금리를 거의 0% 수준으로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경기가 건실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금리, 그러니까 이자율을 올리겠다는 거죠. 이자율 인상은 그러니까 이 미국 경제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걸 연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보통 경제가 좋지 않으면 이자율을 내리고 경기가 과열되면 이자율을 올리죠.
그게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 원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가라앉으면 이자율을 내립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풀려서 나가서 이제 경기를 살리는 거고요. 반대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오르면 이 금리를 또 올려서 돈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돈줄이 마르면서 과열된 경기가 진정되는 겁니다.
네. 자,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만다 하면서 참 말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금리를 올리는 모양이네요.
네,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건데요. 뭐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이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그동안 연준이 금리 인상을 주저한 이유는 뭔가요?
네, 대략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미국 경기가 충분하게 살아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특히 연준은 그동안 꾸준히 좋아지는 실업률보다는 물가를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됐다고 생각할 만큼 물가가 오르지 않았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 세계 경제가 아직 회복 중인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이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얼마나 오릅니까?
네, 현행 기준 금리의 목표 수준이 0%에서 0.25%인데요. 이 많은 전문가는 이 목표가 0.25%에서 0.5% 정도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화요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있는데요. 자,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 세계가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제닛 옐런 의장의 말 한마디에 어떤 힘이 있기에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계가 긴장을 하는 걸까요? 자, 오늘은 제닛 옐런 연준 의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제닛 옐런 의장이 맡고 있는 이 직책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죠.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연준 의장은 오늘날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이 미국의 경제 정책이 그만큼 이 세계의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겠지요.
네.
연준 의장의 발언 내용에 따라서 각국의 증시가 요동을 치고 경제 정책이 변화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연준 의장의 공식 임기는 4년이지만 임기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100여 년의 연준 역사에서 현 옐런 의장까지 역대 미 연준 의장을 맡은 사람은 총 15명이지요.
네. 옐런 의장이 연준 의장으로 공식 취임한 게 지난해 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벤 버냉키 전 의장이 임기를 다하면서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강력한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됐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금융권에서 이런저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을 접고 말았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은 대신 당시 연준 부의장이던 옐런 의장을 의장 후보로 지명했는데요. 지난 2013년 10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옐런 의장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I'm honored and humbled by the faith that you've placed in me. If confirmed by the Senate, I pledge to do my utmost to keep that trust and meet the great responsibilities.
옐런 후보자는 대통령으로부터 연준 의장을 지명받은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 상원의 인준이 통과돼 연준 의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일자리 증가와 물가 안정, 또 안정적이고 강력한 경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상원 인준 통과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옐런 의장은 이듬해인 2014년 1월 초에 인준 절차를 무난히 통과했고요. 6월 3일 이 4년 임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연준 100년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의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네. 자, 제닛 옐런 의장의 그 사진을 보면은요. 백발에 또 푸근한 인상을 가진 할머니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력을 보면은 연준 의장으로서 흠잡을 길이 없는 길을 걸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옐런 의장은 1946년 뉴욕의 유대인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69살입니다. 옐런 의장은 명문대학인 브라운대 경제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요. 1971년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면서 경제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하버드대학의 조교수를 거쳐서 런던 정치경제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학교 UC 버클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네, 연준에서 일한 경력도 제법 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옐런 의장은 1994년에서 97년까지 연준의 이사직을 맡게 되고요. 1997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내면서 학자에서 정책가의 길을 또 걷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서 2010년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로 일하기도 했고요. 2010년부터는 연준 부의장으로 벤 버냉키 의장을 보조하기도 했죠.
네, 그런데 이 옐런 의장 남편이 또 유명한 경제학자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조지 에컬러프 USC 버클리대 교수가 남편인데요. 에컬러프 교수는 일명 레몬 시장 이론으로 불리는 이 정보 비대칭 이론으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저명한 경제학자입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에컬러프 교수가 더 이름을 날렸지만 지금은 옐런 의장이 노벨상 수상자인 남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됐죠. 에컬러프 교수와 옐런 의장은 1978년에 결혼해서 슬하에 아들을 한 명 두고 있는데요. 아들 로버트 에컬러프 역시 경제학 교수입니다.
네, 자 경력이 참 화려하고 능력도 인정받 갖고 있는데요. 옐런 의장의 경제관은 어떻습니까?
네, 옐런 의장은 지난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와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옐런 의장을 비둘기파로 분류하는데요.
네.
경제 용어에서 비둘기파는 물가 상승에 관대한 편으로 물가가 다소 오르더라도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면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를 살리려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매파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돈을 마구 찍어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경기 부양을 중시하는 옐런 의장은 그럼 비둘기 바로 분류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이 현재 물가와 실업을 모두 중시하고 또 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옐런 의장의 태도를 볼 때 옐런 의장을 꼭 비둘기 바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제닛 옐런 연준 의장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옐런 의장이 수장으로 있는 이 연방준비제도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이나 남한의 한국은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중앙은행은 공식 통화인 조선원을 발행하고 이 통화 관리 등 이 중앙은행 업무를 맡고 있지요.
네.
하지만 미국의 연준은요,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지만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이유로 설립 당시부터 민간 은행이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를 설립한 목적은 뭔가요?
네, 연방준비제도는 1913년 연방준비법안에 따라 설립됐는데요. 미 의회는 좀 더 안전하고 융통성 있고 안정적인 통화와 또 경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 연방준비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는 구조도 또 흔히 생각하는 은행하고 다르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크게 12개의 연방준비은행과 준비은행을 총괄하는 이사회,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12개 도시에 있고요. 수도 워싱턴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의장을 비롯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의장은 제닛 옐런이고 이들 의원은 모두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선임됩니다.
네, 연방준비제도위원회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연준은 우선 미국의 중앙은행이자 미국 화폐인 달러를 발행하는 발권은행입니다. 또 미국의 고용을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펼치는데요. 이 재무부 채권 등을 매매하는 공개시장 정책, 또 상업은행들에게 대출해주는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하는 재할인율 정책, 상업은행들이 고객의 지급 요구에 대비해 준비해놓고 있는 이 지급 준비금 액수를 조절하는 지급 준비 정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이름이 왜 연방준비인지 궁금한데요. 그냥 연방은행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연방준비제도에서 준비는 영어 reserve를 번역한 건데요. 이 말은 원래 지급 준비금을 의미합니다. 일반 상업은행들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이걸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하는데요. 자, 은행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돈을 대출해서 이자 수익을 늘리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고객의 예금을 모두 대출에 사용한다면 고객들이 지급을 요구할 때 돈을 인출해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따라서 예금의 일정 비율을 고객들의 지급 요구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가 탄생했고 이를 지급 준비금 제도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연방준비제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이 법정 지급 준비율을 정하고 은행들의 지급 준비 금을 보관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릅니다. Woman in Love 들어보시죠. 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인이 가장 기다리는 명절 중에 하나인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요, 사람들이 몰리는 시내 중심가는 물론이고요, 조용한 주택가까지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넘쳐나는데요. 크리스마스 즈음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연말에만 진행하는 각종 공연과 행사들입니다. 특히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에 위치한 라디오 시티 극장의 전속무용단 로켓츠의 화려한 크리스마스 공연은 크리스마스의 전통이면서 또 상징이 되고 있는데요. 자, 김현숙 기자가 관련 내용 자세히 소개합니다.
뉴욕의 라디오 시티 공연장에서 크리스마스 스펙타큘러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관을 이루는 공연이란 이름처럼 음악도 무대 장식도 그야말로 장관인데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가장 끄는 건 바로 화려한 군무로 관객을 압도하는 로켓츠 무용단입니다. 1925년부터 시작된 로켓츠 무용단의 크리스마스 공연은 뉴욕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발레와 현대 무용이 접목된 공연의 백미는 여성 무용수들이 일렬로 서서 선보이는 발차기 동작이지요. 로켓츠 무용 단원들은 매년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되는데요. 춤 실력은 물론이고 필수 조건을 하나 더 갖춰야 합니다. 바로 키가 커야 한다는 점이지요. 로켓츠 무용단은 키가 168cm에서 179cm 사이가 돼야만 선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로켓츠 단원 중 한 명인 제키 아이큰 씨 역시 늘씬한 키가 돋보이는 미녀입니다.
저는 4살 때부터 무용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대 때 제가 소속돼 있던 무용단과 뉴욕을 방문해서 하루 동안 로켓츠 무용단 체험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무대 뒤에 분장실 구경도 하고요. 로켓츠 무용수로부터 직접 공연을 배우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당시 로켓츠 무용단의 언니들이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로켓츠는 저의 동경의 대상이었답니다.
로켓츠 공연은 연말을 맞은 뉴욕의 상징이나 다름없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이 로켓츠 공연을 보기 위해 온 가족이 뉴욕을 찾다 보니 어릴 때 로켓츠 공연을 한 번쯤은 본 추억을 가진 미국인이 적지 않죠. 로켓츠 무용수들은 관객에게 이 특별한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완벽한 무대를 준비합니다. 크리스마스 스펙터큘러 공연의 안무가인 줄리 브레넘 씨는 공연을 위해 6주간의 고된 예행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It's a lot of work for the Rockettes. They're in a lot of numbers. There's 8 production numbers, so we have a lot to.
무대에서 모두 8개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연습해야 할 분량이 적지 않죠. 그리고 무용단 두 개 팀이 번갈아 가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총 80명의 무용수가 동시에 같은 안무와 동작을 배우게 되는데요. 완벽하고 멋진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서 모두들 최선을 다합니다.
로켓츠 무용단은 일주일에 6일, 매일 6시간씩 연습하는데요. 공연 시작 2주 전부터는 무대 위에서 의상을 갖춰 입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최종 예행 연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는 11월부터 1월 초까지 무용단은 하루에 최대 6번의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로켓츠 공연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발차기 동작만 무려 1,500회를 하게 되는 셈이라고 하네요. 늘씬한 무용수들이 일렬로 서서 각을 맞춰 다리를 들어올리는 이 그림 같은 장면은 고된 훈련의 산물인 셈입니다.
When I auditioned for the Rockettes, it became clear right away that this was going to be a very challenging job.
로켓츠 단원이 되기 위해 심사를 받을 때부터 로켓츠 무용수가 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관객석에 앉아 공연을 볼 때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엄청난 연습과 정확도를 필요로 한답니다.
로켓츠 단원으로 벌써 10년째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틴 젠치 씨의 말에 들어봤는데요. 또 다른 무용수인 콜트니 로텐버그 씨는 로켓츠 단원이 된 게 4년 전으로 물론 로켓츠 공연이 힘들긴 하지만 최대한 오래 무대 위에 오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Being a Rockette was my dream, and I'd love to be a Rockette for as many years as I can be.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로켓츠의 무용수로 활동할 거예요. 물론 은퇴하고 나면 엄마가 되고 또 제 전공이 심리학이다 보니까 관련 일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로켓츠 공연장을 꼭 다시 찾을 겁니다. 제가 처음 라디오 시티 극장에서 로켓츠 공연을 본 게 3살 때였어요. 만약 저도 딸을 낳게 된다면 당연히 딸과 공연을 보러 올 거고요. 딸이 원한다면 딸도 저처럼 로켓츠 무용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뉴욕을 찾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선사하는 라디오 시티 극장의 크리스마스 스펙타큘러 공연. 로켓츠 무용단의 이 공연은 이제 단순한 연말 행사가 아닌 미국인의 문화이자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 관련 직업은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이자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갈 때까지 본격적인 컴퓨터 공학 수업을 들어보지 못하는 게 또 현실인데요. 그런데 미 동부 버지니아주의 한 여고생은요, 어린 동생들이 컴퓨터 세계에 빨리 입문하도록 돕기 위해서 초등학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숙 기자가 이 특별한 여고생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오후 워싱턴 DC 인근의 한 지역 도서관. 초등학생 약 30명이 한 교실에 모여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의 눈은 교실 앞 칠판이 아닌 책상 위에 휴대용 컴퓨터 화면을 향하고 있네요.
This workshop is really, really cool.
컴퓨터 수업이 정말 재미있다는 아이.
I learned how to program things and make lines of code.
이 수업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돼 신난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Right. So just like the DSM, you're going to go to the menu that's blue and you're going to find the diamond.
이 흥미진진한 컴퓨터 수업은 Everybody Code Now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의 설립자는 스웨타 프라바카란 이름의 여고생입니다. 스웨타는 현재 버지니아주의 명문 고등학교인 토머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지요. 스웨타 양과 친구들은 정기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열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들 자신들이 좋아서 무료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I think it's really powerful to have computer science education coming from a young age.
어릴 때부터 컴퓨터 공학에 대해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접할수록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편견을 갖지 않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컴퓨터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더 흥미를 느끼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스웨타 양은 학생들에게 컴퓨터 코드를 가르치는데요. 코드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로 언뜻 들어선 무척 어려운 작업일 것 같지만 초등학생들도 조금만 배우면 얼마든지 이 코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웨타 양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컴퓨터 공학 입문 수업을 듣고는 컴퓨터 코딩 작업에 푹 빠지게 됐다고 하네요.
Coding in the simplest terms is just telling a computer what to do.
코딩이란 쉽게 말해서 컴퓨터에 어떤 작업을 할지 지시하는 거예요. 코딩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저도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제가 만든 코드를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의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생각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보람되고요. 이런 점에서 컴퓨터 공학은 무척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스웨타 양은 약 1년 전에 이 컴퓨터 코드 만들기 교실을 시작했는데요. 컴퓨터 공학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교실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현재 다른 비영리 기관과 학교들과 연계해서 미국 내 12개 주에서 이 컴퓨터 코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We can do something different and you don't snap these together.
앤드류 겐터 씨는 7살 난 딸을 수업에 데리고 왔는데요. 겐터 씨는 컴퓨터 교육은 어릴수록 좋다는 생각에 수업을 등록하게 됐다고 합니다.
I think a lot of it is just kind of helping to develop that ability.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은 아이들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그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5살인 스웨타 양은 컴퓨터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최근 미국 대통령의 관저인 백악관으로 초청받았는데요. 다른 11명의 젊은 여성과 함께 Champions of Change, 즉 변화의 주역상을 받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We're talking to partners across the globe, including in India and Ghana and Bangladesh.
저는 현재 인도와 가나, 방글라데시 등 세계 곳곳의 비영리 단체와 접촉하고 있어요. 컴퓨터 코딩 교실을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기 위해서죠. 저와 우리 단체 회원들은 전 세계에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컴퓨터 코딩 교실을 열고 있는 스웨타 프라바카 양. 아직 여고생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열정이 있고 또 꿈이 있다면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뉴욕의 크리스마스 상징이자 미국인들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라디오 시티 극장의 로켓츠 무용단 공연 얘기 들어봤고요. 초등학생을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실을 운영하면서 컴퓨터에 대한 열정을 동생들과 나누고 있는 여고생 만나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Guess what?
What?
Rachel is finally done with her exchange student program in Italy. She's coming back next weekend, and I'm dying to see her.
Oh, awesome! Let's all get together when she gets here.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Rachel is finally done with her exchange student program in Italy. 레이첼이 이탈리아 교환학생 과정을 드디어 끝냈어. She's coming back next weekend and I'm dying to see her. 다음 주면 올 텐데 보고 싶어 죽겠어. 라고 합니다. 그러자 저도 Oh, awesome. Let's all get together when she gets here. 아, 좋겠다. 레이첼이 오면 그때 다 모이자. 라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Guess what?
What?
Rachel is finally done with her exchange student program in Italy. She's coming back next weekend, and I'm dying to see her.
Oh, awesome! Let's all get together when she gets here. Today's expression is dying, D-Y-I-N-G,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means that you are extremely eager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은 무엇을 하고 싶어 죽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정말 하고 싶다거나 좋아하는 일을 기다릴 때 쓰는 표현입니다.
Jason is so thrilled to tell me that his girlfriend Rachel is finally coming back from Italy.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여자친구 레이첼을 빨리 보고 싶다고 말했죠.
Rachel is finally done with her exchange student program in Italy. She's coming back next weekend and I'm dying to see her.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m dying to watch the new movie. I'm dying to watch the new movie는
나는 새로 나온 그 영화를 보고 싶어 죽겠어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m dying to go to Australia this summer. I'm dying to go to Australia this summer.
라는 말은 올 여름 호주 여행이 정말 기대돼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Guess what?
What?
Rachel is finally done with her exchange student program in Italy. She's coming back next weekend, and I'm dying to see her.
Oh, awesome! Let's all get together when she gets here.
Let's review. Dying to do something means that you are very excited and eager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은 무엇을 하고 싶어 죽겠다라는 뜻입니다.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Dying to do something.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Now,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들으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could hardly believe it when I heard the news today. I had to come and get it straight from you. They said you were leaving. Someone swept your heart away. From the look on your face, I see it's true. So tell me all about it. Tell me about the plans you're making. Oh, tell me one thing more before I go. Tell me,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Now that I've been loving you so long,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And how am I...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73년 12월 16일 오늘, 인디언 복장을 한 100여 명의 남자들이 미국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를 습격, 배 안에 있던 300여 개의 차상자를 모두 바다로 던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The Boston Tea Party takes place more than a year before the Revolutionary War breaks out. American colonists board a British ship to...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의 7년 전쟁으로 바닥난 재정을 채우기 위해 식민지였던 미국에 많은 세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1764년 설탕법을 만들어 미 국민들에게 부과했고, 이듬해에는 인지세법을 강요했으며, 급기야는 마시는 차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보스턴 시민들은 마침내 1773년 오늘 영국의 무역선을 급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으로 영국 정부는 미국 식민지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고, 미국 시민들은 영국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영국과 미국 식민지와의 분쟁은 결국 1775년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45년 12월 16일 오늘, 미국과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도 불리는 이 회의의 결과는 얼마 뒤 AP통신을 타고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조선에 임시로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이를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최고 5년간 한국을 신탁 통치한다는 모스크바 협정 내용이 한국에 전해지자 한국 시민들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소련의 지령을 받은 좌익 세력은 돌연 신탁 통치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좌익과 우익 세력의 충돌로 극심한 분열을 겪게 됩니다. 이후 1946년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에 따라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만 이는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두 차례에 걸쳐 회의가 열렸으나 한국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그리고 1947년 미소 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실현하지 못한 채 결국 결렬되고 맙니다.